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5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자리에 서 보니 여기서 여러분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다 잘 보이는데 작년 한 해를 여러분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오셨고 또 올 한 해도 얼마나 전망이 안 좋은지가 드러납니다. 얼굴빛이 좋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군요. 참 세상 살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어찌 보면 위로의 말씀을 하나 전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또는 창조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이제 하나가 되신 아버지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그래서 뜻밖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일종의 깨달음 혹은 자신감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적혀 있는 내용을 제대로 정확하게 그 의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어떤 지식 있는 학자나 단순히 연령이 많은 어떤 그런 노인이나 어떤 재물이 많은 자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즉 아버지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음은 여러분이 바로 그분의 친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하고 때로는 내용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러한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또는 과거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부모의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이해를 못했던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마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나의 어떤 본질적 그러니까 유전으로 물려받은 나의 부모님의 모습, 나의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란 사실이죠. 그러한 자신감,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같이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19절부터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중의 하나인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이야기와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빌로 위문하여 왔더니,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많은 이들이 문상을 온 거죠. 그러다가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원래 마르다가 마리아는 이 앞에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위중한 상태가 되자 급히 사람을 예수께 보냅니다. 이 나사로가 사는 곳은 베단이란 곳인데 이 베단이란 마을은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전, 그러니까 이 나사 사건 전에 유대인들에게 잡혀 돌로 맞을 위기에 봉착하셔서 잠시 유대 땅을 벗어나 계셨습니다. 그 벗어나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러니까 전령을 보낸 거죠. 우리 오빠가 죽게 됐으니 어서 오셔서 고쳐달라고 메신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신저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께서 이제 오신 거죠. 왔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를 아나이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처음에 마르다는 살짝 아주 가볍게 예수님을 원망하는 듯 보입니다. 아니 내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좀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걸 보았으니 예수께서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제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어기지 마시고 제때 와주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이라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이렇게 끊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원망을 한 다음에 원망만으로 끝나면은 살짝 예수님한테 무례를 범한 것 같으니까 뒤에 이렇게 문장 끝에 뭔가 무마하려는 듯한 표현을 붙였다고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마르다가 예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면은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이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계속 지금 내가 왔으니 나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죽었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믿느냐? 라는 반응에 믿는다라고 화답은 하지만 여기서 나온 기록처럼 확실하게 아 그럼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한 것이고 또한 만약 죽었더라도 예수께서 다시 살리시겠군요 라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저 네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을 하고 있죠. 마르다의 이런 태도와 이런 어찌 보면은 빈약해 보이는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린다는 지금 와서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전체적 사건이 그렇게 일관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이죠. 11장 1절로 가봅시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겠습니다. 상황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뚱딴지하게 같이 죽을 병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영광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안 가십니다. 죽을 병에 걸린 환자가 위중하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가시는 게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제3자의 눈에 보면은 이틀을 더 뭉기적거리는 거죠. 그래 놓고는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나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얘기를 어떻게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 유대로 다시 가는 것은 일종의 자살행위입니다.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아니 이미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의 얘기는 이틀 전에 들려왔고 48시간이나 지난 마당에 그는 분명히 죽었을 텐데 우리 예수께서 선생님께서는 왜 자살을 하러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런 소득 없이 다시 유대로 가려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잠들었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잠들었다면 깨우면 되는군요, 그럼 가시죠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잠든 게 아니라 죽었다, 하지만 가자 하시니까 도마가 이제 끝에 외치는 겁니다. 야 우리 그럼 어차피 선생께서 죽으러 가시니 우리도 의리를 지켜 다 같이 죽으러 가자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한 가지 확실한 인간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계란 죽음에 대한 한계입니다. 제자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으면 조금의 가능성,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을 터이고 예수께서도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여주셨으니 그러면 속칭 우리가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갈 가치가 있지만 이미 죽었는데 예수께서도 우리 선생께서도 그 죽은 자를 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이것은 자살 행위인데 우리는 그 선생의 제자이니 배신하지 말고 선생을 따라 다 같이 죽자가 되는 거죠. 죽음은 인간에게는 끝이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능력도 어떤 다른 방법도 괴책할 수, 획책할 수 없다. 인간은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예수께서 정말 베다니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갔더니 마리아가 그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뭐 믿고 다시 살았다고요? 그래요. 성경에 적혀진 대로 마지막 날 가서는 다 부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르다와 대화에 이어지는 그 다음 대화가 제아의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27절 다시 보시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마르다의 말과 말 다음에 이 말을 하고 들어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제가 느끼는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러니 조금 일찍 오셨어야 최대한 빨리 오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딴소리를 하는 거죠.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느냐.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죠. 말이 안 통하니. 그래서 동생을 부릅니다. 동생의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말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간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문상원 유대인들이 다 마리아를 따라가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가 와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일찍 오셨어야죠. 빨리 오셨어야죠. 죽은 다음에는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문상원 유대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비통 슬퍼하며 우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 앞에는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본래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경영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앞에 사망의 그 능력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무기력하게 종노릇하며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께서 직접 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보이십니다. 저희가 신학교에서 듣는 과목 중에 조직신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직신학이라는 말은 영어의 그 organized란 말을 한국말로 직접 번역해 놓은 거라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제가 신학교에서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약간 조직폭력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신학에 이런 과목 이름이 있나 싶었는데 그 organized라는 것은 조직적이란 말도 되지만 우리 식으로 이제 의열하자면 정리정돈이 된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바른 이해라고 보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많은 이단들과 많은 다른 종교의 도전과 함께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그 감언들과 이설들이 난무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바른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 신학에서 다루는 성경이 다루는 각 크고 작은 주제별로 교리 내용을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분석하여 정리정돈을 하여 쫙 이렇게 조직화시켜놨더니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뭐랄까요 이 부작용이 생겼냐면은 은혜가 있는 곳이 점점 그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은 조금 정내미가 없는 너무 차갑고 냉철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게 왜 불만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조직신학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삼위일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각각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로 이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인성이 어떻고 신성이 어떻고 위격이 어떻고 페르소나가 어떻고 이런 단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조직신학 체계는 난무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을 바탕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지금 죽음 앞에 종노릇하고 슬퍼하고 어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시니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드러났구나.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은 완벽하고 조그마한 결점도 없으신 분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눈물이란 감정의 격변이요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이요 나아가 눈물의 본질적 의미는 후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아는 지존하신 분 절대자는 실수와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대로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되었다면 눈물을 흘릴 자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눈물을 보이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보이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게 빛인지 못 알아보는 거죠. 아무도. 제자도 그의 사랑하는 자매들도 온 유대 사람들도 그가 하나님이시고 빛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켰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얘기는 말씀이 그렇게 육신을 입었다는 얘기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이 적혀진 글자만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해하려 하여 왔는데 계속 오해한 거죠. 내 친아버지를 글자로만 보고 있으면서 우리 친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비도 눈물도 없고 냉정하고 조그만 잘못해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지금도 24시간 불철주야 내가 어떤 잘못을 하나 째려보시고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바로 벌을 주시고 조금이라도 잘하면 잘한 거에 맞는 상을 주는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해했던 거죠. 그렇게 속칭 피도 눈물도 없는 완전한, 정말 바늘 하나 찌를 틈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앞에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나는 이런 너의 아버지다.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모습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죽음 앞에 굴복할 때 거봐 내가 에덴 동산에서 그러지 아니했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죽는다 그랬지. 오늘날 네 꼬라지를 봐라. 쌤통이다. 이게 아니라 슬퍼하시고 비통하셔서 눈물을 보이신다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거기다 대놓고 인성이니 신성이니 페르소나니 하는 것은 너무 정말로 정내미가 떨어지도록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입니다. 지금 육신을 입으신 말씀인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라고요. 이렇게 수많은 조건을 두고 조건을 따져가며 네가 옳고 네가 그르고 지금 네가 침 삼키는 게 옳고 네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팔짱을 끼는 게 옳고 찬송을 부를 때 속고 음미탈이 나면 그건 너가 벌을 받아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근본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빛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인 줄 모르고 영접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지만 나는 너희를 내 자녀라 부르고 너희를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나는 하나님이니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멸망해가는 너희를 절대 그냥 보지 못하겠다. 내가 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를 구원하고 살리리라.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 죽게 되는 것이 영광이다. 오, 정말 훌륭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현실을 사는 우리는 어쩌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던데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어떤 유익인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를 믿지 않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내려오신 빛에 그 십자가로 인해 믿는 신자가 됐다는 것,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빛이시고 나아가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던데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그래도 나의 고통이, 나의 고난이, 나의 인생이 쉬워지지 않던데요.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시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나 간절하고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 내가 좀 나에게 굉장히 해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좋지 못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인가? 마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성냥을 달라고 조르는 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점점 더 배워갈 겁니다. 그것은 많은 고난과 후회와 눈물이 함께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믿음뿐일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이 모든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축복과 무엇보다 우리의 영광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믿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잡고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을 믿고 안식하며 하나님을 떠올리고 이 하루를 보내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위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